셀레스트 헤들리의 말센스라는 책에 보면은 한 대화의 예가 나옵니다. 소개팅 자리에서의 대화인데요. 우리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 영화 좋아하시나요? 여자, 네, 가끔 봐요. 남자, 아, 그러세요? 저도 영화 좋아하는데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자, 형제들만 한번 대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자가 영화를 좋아합니까? 여자는 영화를 좋아한다라고 답한 것이 아니라 가끔 본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그냥 이런저런 영화요. 남자, 최근에는 어떤 영화를 보셨어요? 여자,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를 봤어요. 남자, 아, 그러세요? 저도 그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스릴러 영화 치고는 별로던데요. 저는 스릴러보다는 SF 영화를 좋아해요. 혹시 SF 영화는 보신 것 없나요? 여자, 점점점. 남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는 안 보셨나요? 감독이 크리스토퍼 놀란이라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상대성 이론이나 블랙홀, 웜홀 같은 과학적 개념은 이해하기 쉽지 않았지만 미래 사회에 대한 통찰과 가족에 대한 묘사는 정말 훌륭했어요. 스웩. 여러분, 이 남자가 대화를 잘 이끌어가고 있나요? 지금 자신의 매력을 잘 어필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마음을 얻고 있습니까? 이 남자는 대화를 전혀 할줄 모른다라고 봐야 합니다. 사실 여자는 영화에 별로 관심을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영화를 좋아했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공통 분모를 찾았다라고 생각하고 앞질러 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말만 하다 보니까 큰 실수를 했어요. 여자가 한 얘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해버렸습니다. 또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의 주제로, 영화의 장르로 주제를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가 별 관심도 없는, 본 적도 없는 것 같은 영화에 대해서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막 많이 합니다. TMI라고 하죠. 여러분, 이 남자의 실수는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책의 저자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둘째, 상대방의 반응을 건성으로 파악하거나 무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표정에 드러났을 거거든요. 마지막 셋째, 상대방의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얘기를 계속 혼자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이런 남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뭐 저도 예외는 아니고요. 우리의 모임이라는 건 공기 반, 소리 반 이렇게 채워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은 뭐 침묵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대부분 말과 대화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팀원들이 너무 조용한 팀이 있어요. 그런 팀을 만나면 그제야 말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죠. 말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지만 평상시에는 사실 우리가 사소한 대화와 말들이 너무 소중하다 이렇게 깨닫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체 모임에 있어서, 말이라는 건, 대화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청례배 때 에베 소서를 파노라마 사진을 보듯이 펼쳐서 살펴봤는데요. 두 가지 사실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에게 있어서 말이라는 건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전반부, 후반부로 에베소서가 펼쳐지는데, 전반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한 몸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 이런 거고요. 후반부는 그러면 그 교회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내용이에요. 사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한 이후에 얼마나 주고 싶은 그런 구체적인 가르침들이 많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유독 말과 언어 생활에 대해 강조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말이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되는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말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를 가꾸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이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삶의 영역, 가정과 직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말에 대한 권면 이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풀어내야 할 삶의 영역을 차례대로 얘기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부부관계, 가정 안에서의 부모와 자식관계, 직장 안에서의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 이렇게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나를 가꾸시는, 가꾸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거라는 거죠. 팀 안에는,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이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향한 이 그림이 담겨 있어요. 내가 꿈꾸고 기도하는 그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이 직장의 환경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룰 가정도 쉽지 않아요. 결혼만 하면 막 다 될 것 같죠? 행복할 것 같죠? 네. 네, 해보세요. 근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중심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현명하게, 그리고 궁휼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사랑으로 대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갖고 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안 되니까요. 그런 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팀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유익입니다. 특별히 나의 미래를 밝혀줄 현재의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나를 가꾸시는데 특별히 뭘 가꾸신다고요? 나의 인격을 가꾸기 위해 뭘 가꾸시죠? 말을 가꾸십니다. 언어 생활을 가꿔요. 이유가 있겠죠? 야고보는 사람의 혀를 배의 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큰 배에 비교해서 이 운전대의 키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배가 아무리 커도, 그리고 막 거센 바람에 배가 밀려도 이 키만 잘 조종하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혀라는 것이 정말 작지만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비유를 하나 더 들었어요. 앞서 3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의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말을 말에 비유하는데요. 말은 힘이 아주 센 동물이죠. 근데 야생 상태의 말은 자기 등에 누군가를 태우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무리 얘가 종마라도, 자질이 많아도 야생 상태에서는 군마로든 뭐 아니면은 경주마로든 파발마로든 쓸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거센 말을, 힘이 좋은 말을 길들일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주인이 가자고 하면 가고, 서자고 하면 서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의 온몸을 제어합니다. 말은 곧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사실은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길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비록 쉽지 않지만,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행복이라는 정상을 향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가꾸고 다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가꾸고 다듬기 위해 뭘 훈련시키신다는 거죠? 나의 언어 생활, 나의 말을 훈련시키고 코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직장에 있고 또 어떤 가정을 이루게 되든 그 안에서 현명하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처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에 대한 권면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더러운 말을 삼가라. 둘째, 선한 말을 하라. 마지막 셋째, 그 이유, 대화의 목적을 얘기하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다. 더러운 말은 당연히 은혜가 안 되겠죠. 무슨 말이 더러운 말일까요? 제 아들들은 아직도 제가 똥 얘기를 하면 막 좋아 죽습니다. 이런 얘기가 더러운 말일까요? 뒤에 더러운 말이 무엇인지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좋을 텐데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든 독설과 격정과 분노와 고함소리와 욕설 따위는 모든 온갖 악의와 더불어 내어버리십시오. 자, 독설, 격정과 분노, 고함소리, 욕설 이런 말들이 더러운 말이에요. 이어서 5장 3절입니다. 음행이나 온갖 추행이나 탐욕의 참말은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그래야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음란한 말, 모든 종류의 성희롱, 탐욕의 참말 이런 말을 입에 담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짓이에요. 철컹철컹합니다. 마지막 5장 4절입니다. 추잡한 말과 어리석은 이야기나 점잖지 못한 농담. 점잖지 못한 농담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희롱의 말로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희롱의 말을 입에 담는 것, 희롱의 말 따위도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여기에 나열된 이 더러운 말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과격함이고 하나는 자기중심성이다. 과격하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통제를 받기를 거부하거나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이 성령께서 나를 코치하고 가꾸어 가시는데요. 의지를 가지고. 근데 내가 그걸 거부한다는 거죠. 거부하고 그냥 내 감정대로 말하고 내 욕심대로 말하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또는 어떤 분위기를 장악하고자 할 때에 과격하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할지라도요.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말이 헛나오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는 또 화가 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절제와 통제 없이 계속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자명한 일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대화를 어떻게 할까요?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특별히 자기중심적인 것이 강할 때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남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하고 있을 때 뭔가 내가 얘기하고 싶으면 말을 잘라먹고 들어가요. 끝까지 다 잘 못 들어주는 거죠.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대화를 할 때는요.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참아야 합니다. 선생님이 되려고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네, 저도 쉽지 않습니다. 사회학자 찰스 더번은 이처럼 대화의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고자 하는 이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을 스스로 알아차리기는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옆에 앉은 팀원이 아, 나 요즘 정말 바빠 라고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특별히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지지해주기 위해서 되물어줘야 한다는 거죠. 왜? 요즘 일이 많아?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체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나도 진짜 바빠. 근데 이번 주에 회사 야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거의 늦게지. 10시 넘어가지고 집에 들어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면은 지금은 안 바빠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죠? 아, 내 지난달에 진짜 바빴잖아. 죽다 살아났다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자기 말을 합니다. 왜 그러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중간에 정신을 차리고 야 미안하다 이러고 그래 요즘에 뭐 때문에 그렇게 바빠? 이렇게 물어봐주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런데 이게 그러지 못하고 아이고 뭐 요즘에 안 바쁜 사람이 누가 있겠냐?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거나 아니면 지친 퇴근길에 빵 터졌던 뿜 얘기로 화제를 내가 넘겨버리면 그러면 나에게 나 바빠 라고 얘기한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나와의 대화가 행복할까요? 공감받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남이 뭔가 어려운 얘기를 하면 무의식적으로 나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게 자동으로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자기 얘기를 어떻게든 꺼내고 싶어합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하버드 과학자들이 발견했다고 해요.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막 할 때 이 두뇌의 쾌락 중추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시간 넘게 자기 얘기를 해도 지쳐요, 안 지쳐요? 안 지쳐요. 그런데 듣기는 어때요? 남이 하는 얘기를 들어주면 어때요? 힘듭니다. 두 시간 넘게 들어주면 솔직히 지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지쳐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잖아요. 대화가 어렵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누군가와 밥을 먹었어요. 제가 정말 관심이 많은 친구이고 기도하는 친구인데 끝나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되게 미안했어요. 제가 자기중심적으로 대화를 했더라고요. 관심은 있는데 표현을 못 해줬어요. 물어봐줘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못했어요. 만일 SNS나 요즘 트렌드처럼 자기 생각을 짧게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면 상대방이 자신의 고민을 길게 얘기하는 것을 다 들어주기란 참 힘들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세 줄 요약 봐라 이렇게 댓글 달고 싶을 거예요. 만약에 인터넷을 서핑할 때 링크를 계속 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주제를 계속 바꿔가는 그런 대화에 익숙해져 있다면 상대방이 자기 삶의 어떤 어려움을 좀 슬쩍이라도 할지라도 진지하게 꺼냈는데 그 진지한 상대방의 얘기를 가벼운 뉴스거리, 기사거리로 취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요즘 대화법에 대한 강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센스라는 책도 테드의 대화법 강연 중에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해요. 뭐 모르지만 어쨌든 뭐 표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 강연들이 많고 책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화가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이유가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라고 생각한답니다. 한 컨설팅 기업이 30개국에 속한 수천 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스스로의 듣기 능력을 평가해달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균 이상이다 정도가 아니라 훌륭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중에도 손들라 그러면 90% 이상 손들 거예요. 난 잘 들어주는 편인 것 같다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질문을 구체적으로 했더니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 거죠. 대체로 우리는 잘 들어주기보다 잘 말하기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감정을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광분하지 않고 욱하지 않고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필요하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을 잘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혹시나 뭐 그러지 않겠지만 제가 앞에서 뭐 설교하고 이러니까 말 잘하나 보다. 완전 착각입니다, 여러분. 대본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말을 잘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이렇게 누군가 만나서 이렇게 일상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하면 말주변이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듣는 입장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제발 제 친구를 한 번이라도 웃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저의 정말 진지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주변이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듣는 입장에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마흔이 넘었으면 좀 이렇게 듣기 능력이 자연스럽게 터득될 법도 하잖아요. 하지만 상대방의 얘기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으려면요, 지금도 여전히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듣기를 잘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잘 못 알아듣는 타입이에요. 저를 이제 가까이 아는 사람은 압니다. 잘 못 알아들어요.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저한테는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이건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기중심적인 말하기를 그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욕구를 참아내야 합니다.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참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달랐죠. 제자들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제자들은 주인공이 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끝에 가서는 누가 더 높으냐 이걸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 똑똑했던 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딱 보니까 주인공 되기 글렀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사도 요한은 아무래도 욕심과 애착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막 다투고 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데 그게 사도 요한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생략한 그 사건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동이셨어요. 묶으셨어요. 제자들 앞에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한 제자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어이 제자들의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다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시죠.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알겠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합니다. 침묵 속에서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주이며 선생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굳이 내가 선생 대접을 받아야겠다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자신의 자세를 낮춰서 제자들의 발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꺼이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이 주이며 선생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세요?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녀입니까? 혹시나 뭔가 자신을 과시할 기회를 여전히 찾아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있어야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조금 과격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나의 안정감을 채우고 나의 허물을 덮기에는 좀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외로움과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에는 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물론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요.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죄값을 전부 다 이미 치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나를 보십니다. 물론 나는 여전히 죄인이죠. 그래서 온몸에 오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된 자식이니까요. 이런 상태로 아버지를 향해 아장아장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까요? 아이고야. 이렇게 안 하시죠? 어떻게 하세요? 일말의 주저함 없이 끌어안으십니다. 지금 내가 냄새나고 오물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나를 언제 나온다 할지라도 어떤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 할지라도 일말의 주저함 없이 나를 끌어안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의 작품입니다. 더 이상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기회를 찾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감탄을 좀 더 받아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용이라는 말은 필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적절하게 해석하면 경우에 맞게 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우에 맞게 말하려면 나보다 상대방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재밌는 말을 해도 상대방이 불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옳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릇된 신념에 더욱 집착할 수 있어요. 이걸 역류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했잖아요. 그 중에 한 구절인데요. 이사야 50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메시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왕들의 카리스마, 군인들의 손이나 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메시아에게 필요한 것이 학자들의 혀와 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도 공고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직장에서 지친 사람들,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사람들, 가족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 지병이 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죄 가운데 넘어져서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 우리가 대화를 할 기회가 생겼을 때 그 기회를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드러낼 기회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입니다. 그 대화의 기회를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여줄 기회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덕을 세우기 위해 경우에 있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학자의 혀를 줘서 그 지쳐있는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학자들의 귀를 저에게 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향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행복하다고 느끼고 공감받고 있다고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알아듣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는 더 그래요. 그럴 때는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을 향한 관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를 하는 목적이 뭐냐,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옳음보다 친절함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화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꾸기 위해서 특별히 나의 언어 생활을 가꾸십니다. 언어는 작은 것 같지만, 말은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가꾸어질 때 나의 인격이 가꾸어지고, 나의 인격이 가꾸어지면 내가 기도하고 꿈꾸는 그 가정과 직장에서 훨씬 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럴 때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자기중심적인 말하기를 그칩시다. 이게 쉽지 않겠지만 해봅시다. 자기중심적인 말하기 대화를 그쳐봅시다. 그리고 말하기보다 들어봐 줍시다. 말을 해야 한다면 경우에 있게 말합시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우리가 정말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이 사회를 조금 더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지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소원 찬양할 텐데요. 자기중심적인 마음과 태도를 내려놓고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삶의 작은 일에도 소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은을 알고 그 문의 크심을 알며 소망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 나의 길에 비춰주라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가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고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다면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라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갖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그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나를 가꾸기 위해 나의 말과 언어 생활을 갖고 가십니다. 여기에 예외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말과 언어 생활이 가꾸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자기 중심적인 대화를 벗어버리고 내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학자들의 혀와 귀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말과 언어 생활이 그렇게